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7절 말씀입니다.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신앙. 정결, 맑고 깨끗함을 뜻합니다. 맑고 깨끗한 신앙. 다윗왕 정도로 정직하고 신앙적인 왕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론이지만 히스기야, 여호사밧도 많이 설교가 되는데 요시야 왕은 많이 설교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이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8살에 무엇 하셨죠? 네, 코 손수건 달고 이제 학교 다녔는데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16살부터 있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살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장로님 16살 때. 아, 그때도 학교 다니셨군요. 학교에 다니셨습니다. 네? 질풍노도의 시간. 맞죠? 16살.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요시야 왕은 16살 때 본인과 백성을 정결한 신앙으로 이끄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정결한 신앙, 정결한 신앙.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때 신앙이 좋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갈 때, 아, 신앙이 좋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아,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해야 참 크리스천이 됩니다. 깨끗해야 참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요시야 왕은 16살 때 자기는 물론이고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이끌도록, 그러니까 다윗만큼 칭송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 2절을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왕노릇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절입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아직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지 왕으로 있은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는데 8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입니까? 16살 때. 16살 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살까지는 주로 양육을 받고 배움을 얻었지만 16살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였다. 아니, 자기 하나님을 구하지 왜 다윗의 하나님을 구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억합시다. 다윗에게 위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조상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고 자기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나라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임무, 나라를 정결케, 백성들을 정결한, 백성들에게 정결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을 보면은 나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6살에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계획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납니다. 4년 동안 아마 기도를 많이 했겠죠. 왕이 된 지 12년에, 그 12년에, 그러니까는 본인의 나이 20살 때 정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하겠지만은 후반부에 가면 잃어버렸던 법궤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 운동과 함께 전 국민 말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아직 잃어버린 율법을 찾기 전입니다. 20살 때 어떻게 정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요시아를 우리가 강의하니까 이번 기회에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20살쯤 되었을 때에 이 시점에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스바냐, 예레미야가 아 요시아 때 활동한 선지자구나.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누구요? 네, 본문의 요시아.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누굽니까? 히스기야 현손이라.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가 요시아 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가 20살 때쯤 되어서, 그리고 1년 뒤에 이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아몬의 아들 유다왕 누구요?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20살 때쯤 되어서 왕족 출신 선지자 스바냐 그리고 위대한 대선지자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고 그들과 함께 정결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그 4년 동안은 아직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가 있어. 하나님 이런 때가 있는데 4년 동안은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백성들 사이에 만연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시아는 정결운동과 함께 공권력을 사용해서 직접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요시아 왕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상이 본문에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산당. 신을 섬기기 위해 주로 높은 지역에 세운 제단입니다.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뭐 선앙당 같은 곳입니다. 산당 높은 지역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 왕도 일천 번제도 기드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곳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산당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금합니다. 이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라. 왜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니까 자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왕들을 볼 것 같으면 산당을 제하였느니라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당을 제하는 신, 제하는 왕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왕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이곳을 철저하게 아주 제거하였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제거하였습니다. 아세라 목장입니다. 두 번째 아세라 목장, 여자신입니다. 여자신. 근데 이 목상, 나무로 만든 여자신은 어디에 두는 거 하냐면 바알 신전에 둡니다.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는 여신입니다. 바알 신전에는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녀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로색인 우상, 조각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라헬이 훔쳐갔던 우상이 뭐죠? 예,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드라빔과 같은 그러한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로색인 우상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부어 만든 우상. 이렇게 주물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어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세시대에 출애굽한 백성이 아론을 졸라서 금붙이를 녹여서 만들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신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을 탐신이라고 합니다. 탐욕. 노스웨스트 미국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기 기내에 한국을 소개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한국을 소개하는 사진인데 한국을 소개할 때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비행기 그 기내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뭔지 다 아시죠? 뭐 하는 거죠? 네, 고사 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돼지에다가 구멍에 다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회사에서 시무식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슨 방송에서 드라마 시작할 때 돼지 머리에다가 돈 집어넣고 다 절합니다. 전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프로야구 시작하는데 그 한 켠에다가 돼지 머리 넣고 선수들이 나와서 다 절을 하더라고요. 왜 절합니까? 이 돼지처럼 못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걸 잘 몰라요. 돈 많이 벌어도 결국은 그 돼지처럼 죽을 텐데. 네, 탐욕입니다. 탐욕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늘 그랬죠. 뭐니뭐니 해도 머니, 재물. 잘 들어보세요. 재물에 대한 열망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우선이 되면은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긴장관계가 중요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거기 축복에서 끝나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재물에 마음을 두다가 보면은 그것은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탐욕의 탐심의 두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적인 욕망입니다. 성적인 욕망. 그런데 이 성적인 욕망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욕망을 품고 간음을 행하면은 정결함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에 매이게 되면은 파괴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이 감정을 잘 사용하여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고 훌륭한 목회 성과를 이룬 목회자들도 이 사탄이 사용하는 이 감정 때문에 아주 파괴가 되고 파멸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지나친 재물욕, 지나친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성적인 것에 대한 욕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칠 때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진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그 상관관계, 그 긴장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즐거움도 누려야 되는데,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나의 탐심을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할 자리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삶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엔 그렇죠.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적입니다. 부적.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집안마다 있는데. 무슨 두꺼비? 떡두꺼비가 아니라? 복두꺼비가 아니라? 황금 두꺼비예요. 두꺼비처럼 톡씩 막. 중국 사람들 한번 TV 보니까는 그렇게 가정마다 금 두꺼비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형상을 가진 우상을 숭배하면은 귀신과의 접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형상을 가진 우상을 소유하게 되면은 귀신과의 접촉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령이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솔선수범하여서 왕권으로 이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잘 따라갑니다. 백성들이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서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알의 단은 남성신입니다. 생산력과 번식력을 주는 신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바알은 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알은 그 당시 굉장히 성적인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봅시다. 바알의 아내가 누굴까요? 본문 중에서 나왔는데 아사랴입니다. 아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신당은 바알 신당을 쳐놓고 아사랴 목상을 갖다 놓고 제사합니다.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아주 문란한 그러한 불교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예배는 전형적인 매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치우는 겁니다. 바알 제단 위에 불을 피우는 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상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단입니다. 그것도 다 찍어버립니다. 우상들을 빻 가루로 만듭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만드는 금송아지를 파괴할 때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버렸던 것처럼 이 요시아 왕도 이 우상들을 완전히 파괴해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상에게 절하던 제사하던 자들 죽은 자들 그 무덤에 갖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는데 조금 섬찟합니다. 그것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 제사장들의 뼈가 이미 죽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뼈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뼈를 단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이미 묻힌 우상 제사장들의 뼈를 꺼내어서 무덤을 파서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덤을 파서 꺼냈지만 그 당시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있는 그 썩은 뼈를 꺼내서 좀 섬찟한데 이렇게 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시대적으로 볼 것 같으면 BC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전 그러니까 본문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굴까요? 르호보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입니다. 항상 헷갈리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 아는데 헷갈립니다. 저는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은 니을이 먼저입니까? 이응이 먼저입니까? 니을이 먼저죠. 그래서 먼저는 존 왕, 그리고 나중은 이스라엘 왕, 그렇게 암송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려갖고 북 이스라엘의, 아 이건 북 이스라엘은 좋은 왕, 선한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되었는데 절기 때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새로운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게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여기서 제사해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제단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그 단, 제단,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그 단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 보고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그다음 다음께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의 해골을 태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예언이 끝나자마자 그 단이 어떻게 됩니까? 둘로 쫙 갈라지고 제가 쏟아집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요시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우상 제사장들의 죽은 해골을 꺼내서 갈아갖고 이 제단에 불살려는 이 섬찟한 장면은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신앙을 통하여서 정결한 신앙 운동을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더 정결운동을 한 곳 더 가서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다음 게 시작. 남쪽 유다는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만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들입니다. 요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가서 정결운동을 합니다. 왜 갔을까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이 아닌데도 갔습니다. 요시아 왕이 통치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전전왕 시대에 망해버립니다. 아주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결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우상 숭배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국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이시 그러죠. 그러니까 번역하면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인데 열 지파는 그때 멸망하고 더 이상 존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만 그 사람들이 국호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부를 때에는 주이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느밧의 아들 누굽니까? 요 이름을 잘 기억합시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지금 여로보암이 방금 제단을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이끌어서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범하게 하였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볼 것 같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였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을 다 따라 했겠죠. 23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서 이 말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열 지파는 더 이상 생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나의 욕심을 위한 그러한 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이 북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잡아가진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만 거기에 좀 남겨두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리고 아수르 왕이 다른 데 가서 점령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섞여서 살게 됩니다. 섞여서 살게 됩니다.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였는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다 보니까 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요시아 왕이 본 것입니다. 아, 우리 남유다는 이렇게 정결운동을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저렇게 망했고 그리고 계속 지금도 저렇게 살고 살아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데 저 위쪽에서 흑해 지방에 살고 있는 수구디안이라는 유목민족이 공격해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는 신경을 못 쓰고 모든 군대를 데리고 글로 방어하러 나갑니다. 그때가 바로 요시아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이제 잠깐 틈이 생긴 그 정치적인 상황을 요시아 왕이 이제 직접 북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정결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불쌍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그 우상을 놓지 못하고 그냥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정결운동을 북이스라엘에 가서도 행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가서 그 정결운동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절에 볼 것 같으면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동안 걸쳐서 26살이 될 때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정결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신앙입니다. 정결한 신앙을 소유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제 말씀을 마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집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나요? 2장 21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의 욕망껏 욕심껏.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이 살인을 저질러서 야곱 가정이 보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야곱 가정이 예배를 하러 베델로 갈 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의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라 하시는구나. 예배하러 가자 할 때 딱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무엇이 있구나? 우상이 있구나. 특별히 누가 갖고 있는? 자기가 특별히 이뻐하는 라엘이 드라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기 전에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놓고 가라. 깨끗하게 하고 가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야곱의 말을 듣고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방 신상 드라빔과 그리고 귀에 있는 고리, 지금으로 말하면 부족입니다. 그때 이것을 다 야곱에게 주었더니 그것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삶 속에 나를 더럽히는 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우상을 치우듯이 회개합시다. 그 욕심을 땅에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결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가정은 아주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은 집안입니다. 아들이 일곱, 딸이 셋 있는데 자녀들 생일만 되면은 큰 빅파리를 합니다. 생일 때만 모여서 엄청 뭐 돈도 많고 잘 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욥은 잔치가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합니다. 욥기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 자녀들을 불러 불러다가 무엇케 하되?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실수하여서 죄를 범하였을까봐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다음께 시작.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하더라. 성경은 욥은 의인이라고 하였는데 본인은 의인이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다가 잔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다가 행여 정결하지 못한 일을 행할까봐 하나님 앞에 대신 자녀들을 위하여 회개하는 그 모습.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성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결한 신앙을 소유하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 목사님의 딸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티네이저들이 하는 것들은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불러다 놓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딸이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해요. 에브리바디 does it. 다 그렇게 하는걸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You are not everybody. You are the daughter of God. 저와 여러분은 에브리바디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탐욕의 목적을 두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지어서 정결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그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정결하지는 못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향수가가에 들어가서 향수를 사지 않더라도 내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더러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도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회개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결치 못했던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늘 회개하여 정결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눈에 귀한 그릇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영적으로 자각하여 주님 정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고 왕이었기에 저의 백성을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들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그릇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한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깨끗한 그릇의 모습,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대는 탐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탐욕을 주님의 보혈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